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22절에서 33절 봅니다. 봉독합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2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그 떡을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 지역에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수록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왕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론적으로 역사 속의 기독교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 세상 속의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참 초기에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힘을 잃고 세속화됐을 때는 그 세상으로부터 언제든지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영향력이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였어요.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한 이 세상 속에 남겨 놓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늘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공격하고요. 또한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라든지 범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진리들을 늘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고 그래서 복음이 위기였어요. 말씀이 위기였고 여호와 신앙이 위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경종이 울렸어요. 그리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한편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늘 불편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고 그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순종함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그 순종의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것이 신약성경 초기에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분위기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서 모일 때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밥대가 돼서 밥 먹이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참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셨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을 죽였던 헤롯, 헤롯의 왕이 아니라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이 통치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로마가 왕이 아니라 빌라도가 왕이 아니라 시저가 왕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불안함, 두려움, 걱정 그 시대 사람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늘 가난했고요. 늘 정치적으로 목말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세상의 임금은 죽이고 억압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하지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양으로 내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백성의 형편을 돌아보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백성들을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는 더 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 선지자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개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냥 역사 속에 쭉 오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는 분명하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해방시켰던 그 선지자,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메시아 이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 선지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이런 기대로 부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주님이 그러세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시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억지로 왕이 되고자 했을까요? 어떤 왕입니까? 여기서 왕은 철저하게 이 헤롯의 정권을 좀 뒤집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를 좀 이렇게 물리치는, 좀 독립을 일으킬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못된 대제사장 집안, 또 이 서기관 집안, 이 바리새인 집안, 사두개인 집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었던 그 세력들을 좀 축출해내는 찬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도 좀 먹고 살만하게, 즉 어떻게 보면 다윗 때를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관이 아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대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느냐면,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참 메시아의 모습의 한편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무슨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때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참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주님 혼자셨어요. 외롭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참 고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순간들이 어떤 장면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아침이 됐을 때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왜 찾는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마디도 대답을 해주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 쫓아다닌다라는 겁니다. 한번 떡 먹고 기분 좋았던 사람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막 남고, 그 잠도 잘 못 잃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그 주님 생각났습니다. 떡 생각도 났을 수도 있어요. 그 왕을 삼고자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좀 왕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 전날 아침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안 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갑니다. 작은 마을이라서 예수님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주님 만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저께 분명히 제자들만 갔는데 주님 여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도 없고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여기 계시네요. 도대체 언제 오셨습니까? 그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 도왔던 사건들이 그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야,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냐? 참 열심이다. 감동을 잡수실 만도 해요. 야, 니들 참 훌륭하다. 이른 아침부터 날 찾아 여기까지 왔구나.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주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전혀 감동 안 하시고요. 아주 차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숨은 의도를 알았어요. 왜 나 쫓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내가 표적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다시 떡 찾기 위해서 지금 나 찾아다니는구나. 여러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까?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찾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십시오. 내가 왜 주님을 찾는가? 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왜 그러지?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높인다, 경배한다,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에게 그 합당한 예우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가짜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가짜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목적이 아침부터 주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냥 땅의 것들이었어요.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늘 생각을 했었어요. 이 땅의 메시아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아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잘 살던 나라들을 기웃기웃거렸어요. 왜 저들은 잘 살까? 왜 전쟁을 하면 우린 질까? 그들의 신이 강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신이 다산과 풍요의 신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저 나라, 잘 사는 나라의 신들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신을 섬기면 우리도 먹고 배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신을 섬기면 우리도 강대국 반열에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한 이 땅의 문제들을 위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로 모셨던 것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상관없었을 때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신은 바꿀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력한 예수, 유약한 예수,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랑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런 메시아는 저건 가짜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내가 서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태도로 구별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지금 서서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예배 처음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고백 속에 진짜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예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감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고 내가 왕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회복된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왕처럼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누가 누구 말을 들었으면 좋겠나 이거 생각하면 누가 왕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이 돼요. 여러분이 주님 말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누가 왕인지가 솔직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 말 잘 듣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왕의 위치는 분명 잘못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린 진짜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신앙이 약해졌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었는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신앙생활하는데 힘을 잃었습니까? 교회생활이 왜 힘들어졌습니까? 왜 관계들이 힘들어졌습니까? 왜 예배 감격도 잃고 어떨 때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왕으로 잘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보다 내가 왕으로 있는 일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섬김, 헌신, 하나님을 향한 희생 이거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왕으로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를 왜 왕으로 모시는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인가?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여전히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도 참 우리에게 정직한 질문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방 신관의 영향입니다. 예수님을 떡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떡보다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떡만 주신 분이 아니라 떡을 주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을 하지만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더 이상 떡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떡을 먹으며 처음엔 신기할 수 있고 감사해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떡을 주신 분이 누군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이 떡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떡을 주신 주님, 떡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떡을 누리고 축복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떡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라고 떡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수단이었지 표적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였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은 참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발견된 그리스도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참 신자들의 삶은 땅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한날 한날을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땅에 떡을 주는 메시아 찾았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계속 베풀어 봐라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을 바꿔봐라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이신 참 표적을 이 구약의 만나와 함께 이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은 그 어떻게 보면 해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그거 먹었던 사람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배부를 그 영원히 배부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표적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들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사랑하면서 살고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늘 모시고 살면, 마음에 담고 살면 주님의 통치에 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항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주님의 인도함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건강하면 내 생각대로 되면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접고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정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죠. 왕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지혜와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어떠한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속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태도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태도는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떡 찾아다니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떡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떡 쌓아놓고 살고 싶어 합니다. 떡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주님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혼자 누리고 살지 않은 거예요. 왕의 생명의 떡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떡을 주어라. 물론 육신의 떡을 그들의 니들을 채워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세상에 곤고한 그리스도를 몰라서 곤고한 사람들, 생명의 떡을 몰라서 아직도 육신의 떡 때문에 방황하고 그들의 영혼까지 흔들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십시오. 생명의 떡을 향기로 나눠주십시오. 삶으로 나눠주십시오. 복음을 전함으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도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그 땅 가운데 편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